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 예수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지껏 주님께서 하셨던 여덟 가지 설교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설교 전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여덟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각각의 설교는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들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 그 이후에는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런 패턴과 방식이 여덟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하실 때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자기가 크다고 서로 쟁론하고 다투었죠. 이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크다, 또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섬김과 영접에 대한 것이었죠. 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자기들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준이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옳고 우리 밖에 있으면 틀리다.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들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일하는 자들을 금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는 사람들을 네가 왈가왈부하거나 금하지 마라. 두 번째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교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행동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어떻게 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또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내고 손과 발을 찍어내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중한 것처럼 보여도 너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다 찍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이 두 가지 말씀을 아울러서 보자면 서로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귀한 것처럼 보여도 다 찍어내고 또 다 잘라내고 서로 화목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주님께 율법을 들고 찾아오죠. 그 율법에서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욕심이 있는데 근데 그걸 율법을 핑계 삼아서 이제 합법화하려고 하는 자기를 합당하게 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너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완악함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새로 장가를 가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부 설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가지 설교를 말씀하셨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다시 또 네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설교는 앞에 나왔던 전반부와 이렇게 서로 맞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첫 번째 설교는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섬김과 영접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다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어린아이들을 내쫓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그렇게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하고 잘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설교는 우리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 교회의 신앙생활하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너는 합당해, 너는 합당하지 않아, 너는 들어와도 돼, 너는 들어와서는 안 돼.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걸러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전체로 보면 여섯 번째 설교죠. 이 후반부 두 번째 설교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한 부자로 살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오죠. 열심히 달려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이 사람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를 보면서도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만으로는 안 되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 두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설교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설교하십니다. 일곱 번째 설교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곱 번째 설교하시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이생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설교는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본 내용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의 모습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다. 또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8가지 내용이 쭉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8가지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에 대한 내용을 8가지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가운데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느냐 그럼 마가복음 두 번째 단락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 가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을 갖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헛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던 주님께 갖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또 예수를 따라가다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은 또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구약성경에 나왔던 십계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섬김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을 실천하고 살아야 그래 제자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일종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내 요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다녀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또 많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믿음과 섬김으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게 우리 비전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십일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로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잘하는 게 훌륭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상황을 무엇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크게 보면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기준 삼는 겁니다. 나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것이 이제 옳지 않은 것, 섬김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기준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정도만 지키면 그럼 훌륭하지. 기준을 그렇게 낮춰 잡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하셨죠. 근데 우리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 세상적인 가치관, 가르침, 뭐 여하튼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 기준 삼지 않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준 삼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덟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뭉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목사님만큼만 하면 돼, 권사님만큼만 하면 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정도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또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다 스스로 자긍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섬겨주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이것을 기준 삼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의 설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뒤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것인데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조금씩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주님께도 인정을 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섬김이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득한 교회, 나를 내세우거나 다른 것을 절대 기준 삼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눈을 뜨고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귀한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은 나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내가 땀 흘려 섬기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가족들과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며 주님께서 행동하신 것들, 주님께서 섬겨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